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르무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이니 주의관 두 사람의 소레가 하나씩이요 주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민수기 7장은 89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장막이 완성된 후 열두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12절부터 83절까지는 열두 지파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내용이며 열두 지파의 지휘관 이름만 변경되고 동일하게 열두 번 반복됩니다. 84절부터 89절은 열두 지파가 하나님께 드린 봉헌물들의 총합을 열거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17절까지만 읽었지만 89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책을 읽든지 가장 첫 문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민수기 7장을 읽을 때도 첫 절을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함께 본문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라고 말하며 시대적 배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냈을 때는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40장 1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둘째의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 세우기를 끝낸 시기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날 1월 1일입니다. 이때 모세는 모든 기구와 제단과 기물에 기름을 바르며 거룩히 구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세울 때는 장막이었으나 무엇을 통해 거룩한 성막이 되었습니까?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여 장막이 성막이 되었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사람이나 기구들을 구별하여 특별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 다음 왕 다윗, 다윗의 아들 솔로몬 모두 왕이 될 때 무엇을 받았지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장막뿐만 아니라 모든 기구와 제단과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문자적으로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까요? 구약의 기름 부음은 신약에서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요한일서 2장 20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성경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 이 두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입니다.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지 아닌지는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의 임재와 내주하심이 있는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기름을 발라 장막과 제단 그리고 모든 기구들을 거룩히 구별하였습니다. 그때 모세 앞으로 한 무리가 다가왔습니다. 함께 본문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모세가 장막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였을 때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가문의 우두머리들로 민수기 1장에서 계수함을 받은 자들이며 12지파의 지휘관들입니다. 이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 헌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은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였습니다. 수레에 덮개가 있다는 것은 광야를 지날 때 모래바람이나 눈과 비로부터 여호와의 성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헌물들은 장막 앞에 드렸는데 장막 앞에 드렸다는 것은 여기서 드린 소들은 제물로 쓰는 짐승들이 아니기에 장막 안으로 드릴 수 없고 장막 앞에 위치해야 했습니다. 이들의 헌물이 통일된 것을 보면 지휘관들이 서로 사전에 논의하여 여호와께 드릴 헌물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완성되면 우리가 무엇을 드릴까 하며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마치 집들이와 비슷합니다. 누군가의 집들이를 갈 때 무엇을 선물로 준비하십니까? 그 집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준비합니다. 지휘관들도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에 필요한 것을 서로 상의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들이 드린 헌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어디에 사용할지 친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함께 본문 5절을 읽겠습니다.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을 레위인에게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이 이동할 때 모든 기구들을 챙기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들은 기구를 옮길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열두 지파의 지휘관들은 레위 지파가 성막 기구들을 옮겨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공동체의 필요성을 알고 여호와께 드릴 헌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필요성을 알고도 모른 채 한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속한 가정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혹 서로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서로에 대한 배려와 따스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일터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깊게 생각해 본 후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수레와 소를 준비하며 움직일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방금 장막이 완성되었는데 이동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장막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장막을 설치하고 출발하면 장막을 걷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마치 이삿날이 언제인지 모르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은 하나님의 성물을 옮기는 레위 지파의 염려와 수고를 덜어주었을 것입니다. 장막이 완성되자마자 이동을 준비한 것처럼 이것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고인물은 썩게 됩니다. 이것처럼 신앙생활도 안주하고 정치하게 된다면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느 순간 만족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때 우리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견고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하며 오프라인 모임이 제한된다면 온라인으로 공동체와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휘관들의 헌물들을 받으시고 모세에게 명하여 레위인들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쓰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게르손 자손들에게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네 마리를 주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의 직임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민수기 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민수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멜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에 휘장, 회막, 덮개 등 휘장에 관련된 모든 기구들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수레 둘과 소 네 마리가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무라리 자손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가 주어집니다. 게르손 자손에 비해 두 배나 많은 양입니다. 이들이 맡은 직임은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4장 31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4장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무라리 자손들은 게르손 자손에 비해 더 많은 기구들을 옮겨야 했습니다. 다른 것들도 무게가 나가지만 성막의 말뚝은 무게가 많이 나갔습니다. 성막의 말뚝 무게는 출애굽기 38장 27절에 나오는데 제가 출애굽기 38장 2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은백 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의 무게는 은 100달란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뚝의 무게만 해도 100달란트가 됩니다. 한 달란트는 약 34kg에 해당하므로 무라리 자손은 3톤이 넘는 말뚝을 옮겨야 하는 어려운 일을 감당하였고 이에 많은 소와 수레를 할당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휘관들이 여호와께 가지고 온 헌물을 모두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레위 자손 중 고앗 자손이 남았습니다. 이들은 왜 헌물을 분배받지 못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민수기 7장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고앗 자손들의 직임은 성소의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성물은 만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만지면 그들이 죽는다고 민수기 4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실제로 우리가 지난 1학기 구역 성경 공부에서 배운 것처럼 고앗 자손 중 누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가 죽게 되었습니까? 웃사가 잘못으로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었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휘관들이 낸 모든 헌물들은 레위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직임에 따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분이십니다. 무라리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나 소가 하나도 없었다면 아마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휘관들의 자원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열심과 헌신을 요구하는 분이십니다. 지휘관들은 이어 재단 봉헌을 위해 헌물을 가져왔고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여 주십니다. 함께 본문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온 것을 보시고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을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12명의 지휘관들이 함께 왔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하루 한 사람씩 나와서 제단의 봉헌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하루 한 사람씩 봉헌물을 내라고 하셨을까요? 본문 12절부터 12번 반복하여 봉헌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반복되는 제사의 모습이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열두 지파가 함께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면 시간도 절약되고 많은 제물을 한꺼번에 드리며 화려한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첫째 날 헌물을 드린 지파는 어디입니까? 함께 본문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첫째 날에는 유다지파에서 헌물을 드렸고 제물을 바치는 지파별 순서와 지도자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순서이자 행군할 때의 순서와 동일합니다. 지파별로 드린 헌물의 수량 역시 동일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12일간 지속됩니다. 어떤 제사들을 드렸는지 함께 본문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먼저 소재가 나옵니다. 소재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제사로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곡식 제사입니다. 유다지파는 소재를 위해 은반과 은발이 금그릇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은반과 은바리에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금그릇에는 향을 채웠습니다. 소재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재물을 제단으로 가져오기 전에 집에서 재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소재를 드림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열두 지파에게 은반과 금그릇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채우는 곡식을 원하셨고 그 곡식들은 삶 속에서 준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교회 신앙의 목표와 같이 생활의 예배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빈 그릇이 아니라 그릇을 채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곡식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매일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그릇을 가득 채우고 가정과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모습을 가득 채운 후에 주일 예배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드린 제사와 헌물은 무엇입니까? 함께 본문 15절을 읽겠습니다.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다음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예배자의 죄를 완전히 소멸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전가했는데 이것은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또 다른 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하타트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죄를 짓다, 속죄물을 드리다를 뜻하는 하타에서 파생된 것으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죄로부터 청결과 속죄함을 얻기 위한 제사입니다. 레위기 4장 22절에서 23절에 족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수점소를 드린다고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말씀대로 수점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두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의무적인 제사가 아닌 자원함과 서원함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둘째로 화목제물로 고기를 드린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일종의 축제 형식의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친교를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간의 화목과 친교를 도모하기도 합니다. 화목을 이루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 간에도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파별로 드린 제사 중에서 가장 크게 드린 제사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나온 화목제입니다. 이것은 성막 봉헌식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완성된 날은 모든 백성에게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12지파별로 드린 제사를 소제, 번제, 속제제, 화목제로 총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레위기에서 여호와께 드려야 할 제사로 다섯 가지를 명하셨는데 지금 본문에는 네 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 빠졌을까요? 속건제가 빠져 있습니다.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을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가 왜 빠져 있는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막 봉헌식의 성격에 맞지 않아 빠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2지파가 하루 한 사람씩 드린 제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지파별로 동일하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계수된 인원을 보면 유다 지파는 7만 4천 600명이고 무라리 므낫세 지파는 3만 2천 200명입니다. 두 배가 넘는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의 제사를 차등을 두지 않고 받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꼭 하루에 한 사람씩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명령하신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각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생활은 효율성이 아닙니다. 만약 12지파의 봉헌물을 한날 한시에 드리고 끝이 났다면 시간적으로 효율성과 화려함을 얻을 수 있지만 결국 지휘관들만 제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2지파가 모두 하루 한 사람씩 제사를 드리며 각 지파들은 물론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날마다 동일한 제사를 반복할 기회를 가지며 갈수록 제사를 인도하는 것이 능숙해졌을 것입니다. 졸업식과도 비슷한데 만약 자녀의 졸업식에 참여하는데 졸업생 100명이 모두 호명이 되는 것과 그 중에 대표로 딱 한 명만 호명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졸업생 중 한 명의 대표만 호명하여 그 학생만 졸업장을 받고 끝나게 된다면 다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큰 기대감 없이 졸업식을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이 호명되고 앞에 나가 교장 선생님께 졸업장을 받고 인사를 나눈다면 모든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옷도 더욱더 신경 쓰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순서가 오기만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12지파는 매일 하루 한 지파씩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몸소 체험하고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남녀 성교회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성교회라고 이름만 있지 친목회가 되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혹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셨다면 무슨 무슨 회 헌신예배 혹은 주간예배를 드려보셨거나 아니면 참석해서 실제로 인도해 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주간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회중석에서만 드릴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전에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를 하고 성경 봉독을 하고 특송도 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순서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열두 지파가 하루 한 사람씩 나와서 모두가 제사에 참여하여 제사를 알아가고 관심을 가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100주년 기념교회 등록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손님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각 지파가 순서에 따라 제사를 드리며 참여하는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도 각자 한 사람이 예배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이가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른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곳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각자 주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두 지파가 모두 봉헌물을 드리고 그 내용물들을 모두 정리하여 본문에서 마이미에 기록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84절과 8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84절부터 88절입니다. 84절부터 8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열두리요 은 바리가 열두리요 은 그릇이 열두리니 은 쟁반은 각각 133겔 무게요 은 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 그릇이 열두리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3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수점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이들이 드린 헌물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린 것이고 적은 양이 아닙니다. 각 지파별로 동일하게 헌물을 드렸기에 은방과 은발이 금그릇이 모두 12개입니다. 성소의 세겔이란 성막에서 통용되는 표준 무게이며 은으로 된 기구들의 총합은 2400세겔로 약 30kg의 무게였고 금그릇은 13개의 무게로 총합이 120세겔로 약 10kg를 헌물로 드렸습니다. 또한 각종 소재물들과 가축들도 하나님께 넘치게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파들이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형성됩니다. 헌물은 상호관계적입니다. 선물로 표현하자면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 드리는 사람과 또한 받는 사람이 모두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12지파가 하나님께 봉헌물을 드린 결과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증거합니다. 함께 본문 89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 위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속죄소는 증거궤 상단을 덮고 있는 뚜껑입니다. 이 속죄소에는 하나님을 수행하며 그분의 영광과 거룩을 온전히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 곧 그룹의 두 형상이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속죄소는 죄의 속함, 용서, 화해 등의 상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서 쉬운 자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말하다 그리고 선포하다 라는 의미 외에 이야기하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대화하시고 소통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너무나도 평이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속죄소가 어떤 곳이냐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만큼 위엄과 거룩함이 가득한 곳인데 모세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 언제든지 그곳을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파들의 헌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와 친밀한 관계를 가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는 모세와 친밀히 관계를 가져주신 것으로 나와 있지만 이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인해 현재 우리 한 명 한 명과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부족한 한 가지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루 한 사람씩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신의 예물을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헌물은 조건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소중한 것을 드리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은 하나님, 제가 이만큼은 드렸으니 이것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까? 혹은 나의 자녀입니까? 혹은 내가 그토록 갈망하는 권력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가 한 사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며 매일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원하여 주님 앞에 나아간 열두 지파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과 자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며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부단히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한 가지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